사도행전 33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25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를 다루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부분에는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의 복음이 퍼짐과 안디옥 교회와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살펴봅시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사울을 더 한층 준비하심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의 복음이 퍼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 19절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핍박으로 인해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른 지방으로 흩어짐으로 1장 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확장시킨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11장 19절에 따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멀리 나간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했습니다. 이는 유대인 신자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했는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는 베드로가 이탈리아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분의 복음을 퍼지게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움직이심을 제안했습니다. 주님의 움직이심에 더 전진된 단계. 20절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흩어져 사는 유대인 신자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말한 것은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발생한 것에 뒤이어 그리고 13장에서 시작된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역 이전에 그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퍼지게 하는 주님의 움직이심에 더 전진된 단계였습니다. 21절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말합니다. 권위 있는 대표. 22절은 이 사람들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귀에까지 들리니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말합니다. 보내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추거역으로 권위 있는 대표로서 사명을 띠고 파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권위를 받고 다른 지역들에 있는 믿는 이들을 방문하도록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전파 매체가 없이 직접 주님에 의해 구원받았으며 그 몸의 한 지체인 아나니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의 동일시 안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의 실제적인 교통에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믿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멀리 보냄을 받았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세계에 주님의 왕국 복음을 퍼지게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움직이심 안으로 사울을 이끌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봄. 23절에 따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당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지적했듯이 은혜란 우리의 누림으로서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부활 안에서 살도록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부활 안에서 우리 속으로 넣어줌으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게 하기 위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부활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바나바가 본 은혜는 믿는 이들에 의해 영접되고 누려진 바 된 삼일 하나님이요 그들의 구원과 생명의 변화와 거룩한 생활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집회 가운데서 발휘한 은사들 안에서 표현되신 삼일 하나님임에 분명한데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 24절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가득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고 말합니다. 가득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레스로서 여기와 6장 3절, 5절, 7장 55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온 용법에 따라 플레루의 형용사형입니다. 그 형으로 가득하게 됨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언급되었듯이 그 영으로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충만된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움 11장 25절과 26절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왔더라.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니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로서 라틴어 형태의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속된 자를 나타내는 전미사 이아누스는 로마 제국 내에 대가족들에 속한 노예들에게 적용되었었습니다. 황제인 케자르를 숭배하는 자들은 카이사리아누스라 불리웠는데 케자르에 종속된 자들, 곧 케자르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을 때 이 때문에 로마 제국 내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케자르의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하나의 별명, 즉 비방하는 용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에 종속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비방하는 용어인 그런 별명이 붙여졌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들이 주님을 위한 강한 간증, 곧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 그들을 구분짓고 기이하게 보이게 한 간증을 지녔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란 용어는 적극적인 의미, 즉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했을 뿐 아니라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사람,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분에 의해 살고 심지어 그분을 사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대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거룩하고 뛰어난 생활 방식에 의해 우리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함으로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유대 교회들 간의 교통 11장 27절부터 30절에는 안디옥 교회와 유대 교회들 사이의 교통이 나옵니다. 27절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오니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는 사람들이요 때때로 영감을 받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11장 28절은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그 영으로 말하기를 온 천하에 대흉년이 있으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고 말합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4년째인 주후 44년경에 유대와 이웃나라들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11장 29절과 30절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30절은 초기에는 교회의 재정이 장로들의 관리하에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따르면 장로는 금전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험입니다. 장로는 돈 문제에 깨끗해야만 하는데 특히 교회 재정 기금이 장로들의 관리하에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11장 30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온 부조물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내졌음을 봅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바나바로 말미암아 교회들 가운데의 봉사에 참여케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더 한층 준비되게 하심.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을 이방 세계에 전할 또 다른 그릇으로 그를 준비하심에 있어서 주권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릇이 필요했음을 아셨습니다. 다소의 사울을 이런 류의 그릇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6장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2장부터 6장은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베드로의 사역을 제시하는 부분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6장에서 또 하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6장에는 성령이 가득한 사람 일곱을 뽑는 것이 나옵니다. 이들 일곱 명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사울이 소개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 산출됨. 새 그릇인 사울은 예루살렘을 통해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생소한 그릇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을 통해 바울이 산출되는 첫 단계는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에 사울은 복음의 일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고 말한 것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사울은 스데반이 부르짖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또한 스데반이 크게 외치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스데반을 배척했고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을지라도 그가 스데반의 말을 생각해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사울은 매우 지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스데반이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한 말들에 관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은 복음 전파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 신실한 사람의 핍박과 순교를 통해 산출된 셈입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전하심. 스데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고 사울은 교회를 잔해하고 있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가 만일 그 도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이 그를 다루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다루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한 말과 더불어 주님이 사울에게 전하신 것을 고려해 본다면 사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통해 산출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에 의해 확증됨. 사울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은 그를 확증하고 안수함으로 그를 그리스도의 몸과의 동일시 안으로 이끌기 위해 아나니아를 쓰셨습니다. 주님은 이 목적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다메섹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구원받고 다메섹으로 이주했음에 분명한 아나니아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주님의 그릇이 된 것이 예루살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더 한층 가리킵니다. 바나바를 통해 그 몸의 교통 안으로 들어옴. 다메섹에서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사울의 전파는 매우 강성했으므로 오래지 않아서 그에게 제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사울이 다메섹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바로 그곳이 그가 산출된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성도들은 그가 진실로 회심했다는 것과 하나의 제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격려의 아들인 바나바가 사울을 그 몸의 교통안으로 인도했음을 봅니다. 사울을 그 몸과 동일시되게 한 것은 아나니아였지만 실제로 그를 그 몸의 교통안으로 이끈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울이 예루살렘을 통해 산출된 그릇이었음을 봅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따로 떨어져 생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과 연관되었다 해도 환경이 그를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했으므로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에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 10장 1절부터 11장 18절에서 누가는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에서 그 기록은 계속해서 스데반 때문에 일어난 환난에 의해 흩어졌던 사람들이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멀리 나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이주가 교회가 있던 곳인 안디옥에까지 멀리 미쳤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통해 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이 문제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귀에까지 들리니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여러 지방들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도록 파송되었습니다. 11장 19절에서 우리는 흩어진 성도들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안디옥에 왔을 때 헬라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확장의 흐름이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누가의 기록은 주님의 확장이 이방인들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어떻게 사울이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그릇으로 산출되었는가도 계시해 줍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통해 산출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따로 떨어진 새로운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주가 안디옥에 이르렀으므로 그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은 바나바를 권위 있는 대표자로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상황에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여전히 거기에 특별한 필요, 즉 사역의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 안디옥에 갔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사역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사역 계시의 일부였습니다. 큰 기근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의 성도들은 궁핍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유대에 있는 이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이는 사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들 가운데 봉사에 참여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단계적으로 사울을 이끌어드렸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그는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았습니다. 책임을 완수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몸의 하나를 지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돌아왔을 당시에 사울은 하나의 그릇으로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통한 산물이었는데 이는 그가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예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과 별도로 새로운 출발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몸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 주님이 주권적으로 지혜롭게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흐름. 신성한 흐름이란 제목의 수책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오직 한 흐름만이 있음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사마리아를 거쳐 안디옥에까지 흘러갔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그 흐름은 소아시아로 방향을 돌렸고 그런 다음에는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주님은 두 흐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흐름,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발원한 흐름만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특별한 그릇, 곧 새 그릇이 필요했음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그릇이 될 자격이 없었으며 이 그릇을 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택한 그릇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의 합당한 관계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 모든 일을 지혜롭고도 주권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사울은 사실상 예루살렘을 통해 산출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사울의 사역. 1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를 매우 많이 사용하셨음을 봅니다. 비록 베드로는 좋았지만 로마 천주교는 그를 너무 높이 올림으로써 그릇되었습니다. 6장에서 베드로는 침묵을 지켰고 7장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을 그 몸의 일부로 확증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9장에서 택한 그릇인 사울이 일으켜졌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우리는 이 장에서 사울이 구원받은 지 오래지 않아서 제자들을 갖게 되었다는 말까지 듣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결코 베드로의 제자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9장의 기록에 따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이 유명한 자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셨는데 그곳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믿는 이들은 심지어 그를 제자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울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나는 매우 유명했다. 또 내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와보니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는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 나는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행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주님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사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파했더라면 의심할 바 없이 베드로를 능가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우리는 갈릴리의 베드로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소의 사울에게 속했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거기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울 편이다. 베드로는 초보적인 면에서 나를 도왔지만 지금 나는 사울에게서 진보된 교육을 받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태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높이 존경받거나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주권적인 손이 바나바를 사용하여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9장에서 바울의 유력한 말씀 전파를 기술한 후에 그 기록은 베드로와 그의 사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기록은 베드로가 여전히 능력이 넘쳤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2장, 3장, 4장에서 메시지를 전했고 5장에서도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그 기록이 9장에 있는 베드로의 사역으로 되돌아갔을 때 두 가지 기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사역 안에 있었고 주님은 그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9장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열쇠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이 이방 세계를 위한 그릇을 산출하기 위해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을 향해 문을 열기 위해 베드로와 함께 행하신 것을 봅니다. 곧 보겠지만 12장에서 누가의 기록은 다시 베드로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베드로의 사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투옥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투옥 이야기는 그의 사역이 이방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서 옆으로 제쳐놓아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13장에서 우리는 이방 세계를 위한 그릇이 완전히 준비되었고 이방 세계를 향한 문이 활짝 열렸음을 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릇과 환경이 둘 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이방 세계에 대한 사역이 완벽하게 시작됩니다. 12장 이후에는 베드로에 관한 기록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온 믿는 이인 바나바가 사울이 산출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사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날 즈음에 그들 사이에 마가에 대한 다툼이 생겼고 바나바는 사울과 헤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확실히 이방 세계를 위한 택한 그릇이었음을 더 한층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의 그림에 따르면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오직 한 흐름만을 갖고 계셨으며 사울에게서 또 다른 흐름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역으로 하여금 이방 세계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방 세계를 위한 사울의 사역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림에 묘사된 것을 보기 바랍니다. 한 흐름 안에서 하나를 보존함.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주님의 유일한 몸의 활동을 봅니다. 이 활동, 곧 강의 흐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에서 그 흐름은 이방세계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 한 흐름의 흘러감 안에서 그 몸의 하나가 보존되었습니다. 15장에 이를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교도들이 안디옥에서 문제를 일으켰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감으로써 그 하나가 보존되었고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하나를 보고 이 하나를 지키기를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결국 어떤 새로운 출발들이 있게 될 것이며 이 새로운 출발들은 분열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몸으로 하여금 몸의 하나 안에서 지켜지도록 모든 사역들을 한 사역 안에서 한 흐름 안에 있게 하셨음을 보아야 합니다.